장관은 자국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0일 러시아 군 관계자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와 영국산 스톰 쉐도 순항미사일로 크림반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영역 이외 지역에서 이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분쟁에 전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 센터들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저녁 영상연설에서 남부와 동부의 우크라이나 군이 적을 적극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지난달 러시아 용병부대에 의해 함락됐던 동부도시 바흐무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장악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공격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다기관 기부 조정 체계를 통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현대화와 재건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다짐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투자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 구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 관리들과의 논의 등에 대해 쿨레바 장관에게 설명했으며 에너지와 안보 분야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런던에서는 21일부터 이틀간 영국과 우크라이나 공동 주최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1일 뉴욕 유엔 본부 잔디밭에서 열리는 세계 요가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내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미는 인도 지도자로는 세 번째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세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모디 총리는 20일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도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전기차의 기동성과 급속히 확장하는 상업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인도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머스크 CEO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모디 총리가 인도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강하게 당부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특별 초청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두 나라 파트너십의 활기와 생동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21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산둥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타이완 해협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항행했다며 합동정보 감시정찰 체계를 가동해 해상과 공중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전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둥함은 지난 4월 서태평양에 전개돼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산둥함은 랴오닝함에 이은 중국군의 두 번째 항모로 재래식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하며 항공기 4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영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또는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장 불안정한 영내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 한일 3국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방중기간 중국 측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김정은과 그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약속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중국이 영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가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는 중국 측에 우리는 김정은이 모든 미사일 실험으로부터 멀어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많은 방어 자산을 영내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진 않지만 아마도 중국이 좋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제기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며 다른 두 명의 대화 상대인 국무위원과 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자세히 제기했고 더 일반적으로는 시진핑에게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는 8시간 정도, 왕이 주임과는 3시간 반 정도, 시진핑과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는 6만 피트 상공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였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서로의 차이점을 다룰 방안, 협력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그와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이번 만남, 즉 고위급 소통에서 시작이 된다며 이를 통해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말 발리에서 설정한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난 2018년 10월 방중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약 4개월간 미뤄졌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한국을 방문해 최영삼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겸 회담을 갖고 장호진 1차관을 예방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동행했던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최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중이 날로 무모해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위협적 언사에 관해 논의했다며 미국 측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보도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미한 양국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가자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며 미중 사이 오해와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우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협조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이 약속한 건 없다고 전했지만 일단 미중 간 고위급 소통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중국 측의 향후 대응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터졌다는 것은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북한 문제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의제를 중요 의제로 상정이 됐고 어쨌든 미국은 그것을 중국과의 협력을 해야 할 분야로 식별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장 뭐가 해결될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중 간의 대화가 지속이 된다면 북한 문제도 그 안에서 의제로 다뤄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친강 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후속 회담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오는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난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측은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이른바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에 보상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 상황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한 비난과 추가 제재에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마오닝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에만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고 대중 경제 압박 조치가 빚어낸 미국 내 기업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지만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맞선 정책 기조는 변한 게 아니라며 북한의 도발과 핵 고도화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좁혀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보다는 북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좀 고쳐달라는 그러한 뉘앙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와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대북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이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날선 대립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며 이런 흐름에서 미중은 물론 북한도 각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형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중국은 북한의 대형 도발로 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안보상 큰 부담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은 경제난 속 잇단 도발에 따른 피로감이 한계치에 왔을 수 있다는 게 조선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가장 강경한 카드, 대북 압박 카드는 중국이 쓰기 어렵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카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북한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도발 필요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중국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으로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국제문제평론가 정영학 명의의 글을 통해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대중국 압박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도발자의 수치스러운 구걸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억제가 되레 자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부메랑이 되고 미중 대결이 미중 위에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관계 완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중국 편을 드는 논평을 낸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으로선 미중 갈등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중국이 대화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협력 구도로 만약 바뀐다면은 북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어쨌든 전략무기 개발에 중국, 러시아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동조하는 형식이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불리해진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고립된 형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 실장은 비록 논평 주체 급이 높진 않지만 북한의 반응이 매우 신속했다며 블링컨 장관 방중을 그만큼 예의주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는 겁니다.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영내 군사력 강화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0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블링컨 장관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is absolutely correct tha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China has more leverage with Pyongyang than any other.
와일더 전 보좌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고 이후에도 북한 편에 섰으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유엔 등에서도 정치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불신이 팽배하고 중국은 미국의 영내 정책이 자신들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if the North Koreans became dangerously aggressive militarily toward the South and toward Japan.
하나는 북한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을 향해 군사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각각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중국의 특별한 위치에 동의한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lockdown, North Korea wasn't doing anything with anyone. And now, you know, now things are opening up again. This is the time for China.
북한은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등 다시 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지금은 중국 시진핑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때라면서 김정은도 시 주석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보류하도록 설득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에서 10시간 넘게 회담하면서 중국 측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북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양자 관계 등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뎁슨 전 대사대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의 확고한 이행 등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미중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미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질문에 대해 각 측이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겐 미한일 군사협력과 미군의 전략자산 역내 전개가 강화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핵안보 전문가인 통자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by highlighting that connection would help Beijing better recognize the necessity.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 때문에 한국의 자체 전략적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의 더욱 강화된 확장 억제 제공이 필요하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자오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중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paying a big price for the strategy it is taking in Northeast Asia.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이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역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정찰위성 재발사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며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gain, these are clear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demonstrates.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위성 재발사를 시도하면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1, 2주간 북한으로부터 본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 데 위성 발사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들과 회담하고 영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한국 측과 계속 조율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재발사할 것이라며 특히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의 최근 한국 등 아시아 방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Past weekend,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Dr. Colin Call returned from his travel to Hawaii.
싱 부대변인은 지난 주말 칼 차관이 하와이와 한국,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호 안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국방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상대국과 교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칼 차관은 이번 순방에서 법치와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등 핵심 원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칼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 핵협의 그룹 NCG 출범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3국 안보 협력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공조를 통해 영내 안보 우려에 대응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집중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유엔에서의 대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프랑스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안보리에서 프랑스와 협력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가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달려와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한국전 참전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 용사들이 치룬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또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언론 발표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며 유럽 대륙에서 또 다른 시대의 전쟁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한국이 피해국이었던 침략전쟁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ors que nous faisons face à une guerre d'un autre temps sur le continent européen,
이어 한국전 당시 국제사회와 함께 프랑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며 국제법에 따른 공동 약속에 의거해 북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할 것임을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인권 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Nous continuerons de dénoncer avec la même fermeté les violations flagrantes des droits de l'homme et votre récente élection au Conseil de sécurité.
이어 최근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축하한다며 이번 선출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첨단 산업과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동일한 포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제안한 인태 전략은 프랑스의 목표와도 합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그러한 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가 끝난 뒤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과 배석자를 최소화한 30분간의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계속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및 경제에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통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계속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관련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을 처음으로 발령했고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810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선포일 전 90일 이내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비상사태가 선포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통지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는 한 국가비상사태의 자동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사태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중국으로의 기술 유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 내 초당적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미 의회의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해 발의된 법안은 최소 6건입니다. 지난 13일 하원에서 적국에서 이뤄지는 유전자 생성물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유기체를 유전적으로 변경하는 기능 획득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일에는 상원에서 중요 광물과 관련해 적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3월 상원에선 저국들이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하원에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2월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적국들이 미군 시설 인근 땅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법안으로 북한은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이란과 함께 적국 중 한 곳으로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북한 같은 적국들이 향후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북한 등 적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크리시 홀로엔 하원 의원은 발의 당시 성명에서 에너지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에 별다른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판매한다며 그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 같은 우리의 가장 지독한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점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미국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중국과 북한 등 적국의 미군 시설 인근 땅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성명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는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사회 기반 시설과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 내 이런 입법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특히 올해 들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제정한 중국 견제 목적의 반도체 지원법에는 중국은 물론 북한 같은 적국에 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이런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의회 내 기류는 중국으로의 안보 기술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회 내 초당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상원 각 위원회에 중국 정부로의 선진 기술 유입 제한, 중국 정부에 대한 투자 유입 축소, 국내 경제 투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당시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세계 지배의 길을 훔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세계적 지도력을 지키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훌런 의원도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국내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놀론 의원은 지난달 초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알맞은 경제 전략은 강력한 국내 경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우리 의회가 지난 회기 제정한 초당적인 기반시설 관련법과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필수적인 청정에너지 투자 등을 국내 경제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A sound economic strategy begins with the strong economy here at home.
미국 국가안보의 중요한 광물 수입에 적국 의존을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민롬니 상원 의원은 지난달 초 외교위 청문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외교정책 도전과 우리가 가진 기회는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강대국으로서 부상함으로써 발생한다는데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s broad agreement that the critical foreign policy challenge that we face and opportunity we have
특히 중국의 전략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무역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중국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행정부가 포괄적인 전략 개발을 완료하는 과정에 착수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일 미군은 최근 실시된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과 관련해 최통 같은 일본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19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주일미군은 일본 방위공약과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20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독 또는 양자간 실시하는 정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편실적인 훈련은 일본 방위에서 조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위협, 위기 또는 인도적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일 미군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USS 존핀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JS 하구로함이 일본 해에서 양자훈련을 하고 일본과 영내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동맹의 역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고 지역 평화와 안보의 초석 역할을 하며 일본의 철통 같은 방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도 19일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확인하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이 거듭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져 일본과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각 이지스함 간 네트워크 연결과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등을 실습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겠다는 미일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술 능력과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했으며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한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은 한국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합훈련으로 이는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과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은 미한연합전력과 육해공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도발 시 응징과 경멸 능력을 과시하는 화력시범으로 한국의 전방훈련장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5차례 진행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미한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 반발하며 무력대응을 예고한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6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6주기를 맞아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rise to honor the life of Otto Frederick Wambier, who died at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regime.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게재한 지난 14일 원비어 추모 본회의장 연설 영상에서 6년 전인 2017년 6월 19일 북한 정권의 손에 사망한 오토 프레드릭 원비어의 삶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학교 여행 중 잔인한 북한 정권에 의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다며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비어가 어떤 인간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은 옹호 활동과 용기로 원비어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tto experienced what no human being should ever have to go through.
그러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늘 세계 인권에 큰 목소리를 내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어로 우리는 영원히 오토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원비어 사망 이후 거의 매년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의회는 원비어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법을 원비어가 사망한 해인 2017년부터 추진해 약 2년 만이 2019년 말 제정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해외 개인 및 기관에 세컨더리 제재,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의 핵심입니다. 의회는 이어 2020년부터는 원비어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추진해 지난해 말 제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미 정부에는 북한의 정보 통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선 거의 매년 원비어의 죽음을 추모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결의를 주도했던 원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해 은퇴한 가운데 올해 들어선 관련 결의안이 아직까진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탈북민 학생 15명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부시 센터가 준 꿈과 희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부시 센터가 20일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장학금을 받을 탈북민 장학생 15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각각 행정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이서현, 이현승 씨 남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임설 씨, 워싱턴 인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그레이스 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에게 총 7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시 센터는 올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 규모가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2명의 탈북민 장학생에게 6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자유장학금이 2017년 탈북민과 이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75회에 걸쳐 총 30만 달러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학금은 직업학교와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과학과 사회학, 교육,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난민 출신으로 청소년 시절 미국에 입국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부시 센터에서 북한 담당 연구원으로 일하는 조셉 김 씨는 올해 가장 많은 탈북 학생들이 지원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4년째 부시 센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 탈북민 학생은 BOA의 부시 센터 장학금은 재정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올해 부시 센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어렵고 외로운 환경에 있는 탈북 학생들에게 교육은 기본 자산이라며 어떤 도움이라도 큰 희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글로벌 리더십 관련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북한 자유장학금이었던 이 장학금의 명칭은 지난해 지병으로 타계한 린지 로이드 전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의 이름을 따 올해부터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장학금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조셉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시센터는 지난해 8월 로이드 전 국장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준 고인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UN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전 세계 가장 고통받는 난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피해 탈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김정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안전과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희생한 모든 북한 난민들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은 먼저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거나 망명을 신청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 난민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현재 중국에 최대 5만 명의 탈북민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2천 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구금 상태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탈북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처형 등 무수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추가 의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이 전 세계 난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난민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unique because they are the only.
숄츠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탈북민들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강제 북송되지 않았던 중국 내 탈북민들은 조만간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 첫 번째로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탈북 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China needs to just recognize it needs to follow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숄츠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에 있는 약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임을 중국에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을 알려 이들의 한국행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에 관여하는 모든 중국 관리를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또는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17도, 낮 28도, 남포 아침 최저 18도, 낮 27도, 양덕 아침 13도, 낮 26도, 신해주 아침 18도, 낮 31도, 구성 아침 17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 25도, 강계 아침 15도, 낮 26도, 희천 아침 16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29도, 용현 아침 17도, 낮 27도, 개성 아침 17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8도, 낮 28도, 신계 아침 15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7도, 낮 28도, 심포 아침 16도, 낮 25도, 장전 아침 18도, 낮 26도, 평강 아침 13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5도, 낮 28도, 장진 아침 11도, 낮 21도, 청진 아침 17도, 낮 23도, 김책 아침 17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2도, 낮 22도, 김영권 아침 8도, 낮 19도, 삼지연 아침 8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0일 러시아 군 관계자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와 영국산 스톰쉐도 순항미사일로 크림반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쇼이거 장관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영역 이외 지역에서 이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분쟁에 전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 센터들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저녁 영상연설에서 남부와 동부의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적극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지난달 러시아 용병부대에 의해 함락됐던 동부도시 바흐무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장악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공격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다기관 기부 조정 체계를 통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현대화와 재건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다짐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투자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구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 관리들과의 논의 쿨레바 장관에게 설명했으며 에너지와 안보 분야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런던에서는 21일부터 이틀간 영국과 우크라이나 공동주최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나렌드레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1일 뉴욕 유엔 본부 잔디밭에서 열리는 세계 요가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내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미는 인도 지도자로서는 세 번째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세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모디 총리는 20일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도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전기차의 기동성과 급속히 확장하는 상업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인도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머스크 CEO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모디 총리가 인도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강하게 당부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특별 초청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두 나라 파트너십의 활기와 생동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21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상뚱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타이완 해협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항행했다며 합동 정보감시 정찰체계를 가동해 해상과 공중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전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뚱함은 지난 4월 서태평양에 전개돼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산뚱함은 랴오닝함에 이은 중국군의 두 번째 항모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